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 두 달 전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반대한민국 세력이 장악한 국회의원들의 폐악질, 이게 나라를 망친다. 그 다음에 중국 등 국가 전복 세력의 주권 침략이 도를 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시점에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평안히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비상계엄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 근래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또 한 명의 의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분이 전한길 강사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전한길 이 강사 이분도 이상하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곧바로 수업에 들어가서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그 유튜브 영상 그 제목이 뭐냐, 비상계엄은 미친 짓. 그렇게 써서 그래서 올렸어요.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 지금 21세기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몰고 무려 3,000명, 4,000명의 경찰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을 보고 머리가 있고 이성이 있고 상식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자, 내란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행위인데 지금 현 정권의 최정상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담화문이 나오고 그 뒤로 대통령의 친필 편지가 나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표현에 따르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 됐다. 어떤 분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국민의 여론을 40%를 이렇게 확 바꾼 그런 위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전쟁이구나. 체제전쟁.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누르고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를 가져다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속국이 돼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공화국처럼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 것인가. 지금 이 중대한 기로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20대, 30대 많은 젊은이들이 크게 각성하고 광장으로, 집회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한 영상이 나왔는데 유튜브 영상 채널이 하세비 채널이에요. 이름이 세비인지 모르겠어요. 이분 그 영상 이름이 전교조 초등학교 교사가 우파가 된 이유 이렇게 이제 한다고 1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교조였는데요. 우파가 되었습니다. I know, it sounds crazy. Can you believe it? 제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뽑은 이후에 딱히 정치 뉴스 보지 않았습니다. 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생각했고 그냥 제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몽령 이후에 민주당의 악행이 드러나고 대통령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전에 홍콩 보면서 와 저기는 저렇게 자유를 잃는구나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이것은 정말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탄핵 반대를 둘러싼 프레임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구국운동입니다. 지금은 자료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환기 선생님, 뭐 그라운드 씨,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똑똑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이 전환길 선생님입니다. 정말 많은 위협도 받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분 얘기했잖아요. 내 60억 연봉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강사가 1년에 60억을 버는구나. 60억 연봉 다 걸고 나라를 살리는 그 전쟁터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가서 살펴봤더니 1970년생, 올해 만 54세, 지금까지 공무원 되기 위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 200만 명 대상으로 한국사 강의를 하면서 나름 안락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이대로 두면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 이게 우리나라를 엄습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가 독재 국가가 되고, 그러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박탈된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는 게 죄악이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가만히 있는 것이 죄악이다. 다시 말해 그 전환길 강사의 양심이 그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양심이 발동을 했는데,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앞으로도 5주인가 계속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강연 스케줄이 있는 것 같은데, 세이브 코리아 거기 나와서 발표하러 나올 때 뭐 얘기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일 먼저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국가가 공산주의 독재체제로 무너져 내리고 중국에게 먹혀서 속국으로 지내는 이런 현실을 보면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그대로 있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 나 원래 노사모입니다. 근데 지금은 좌우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길 강사가 바르게 본 것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구국정신.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까? 대통령도 목숨 내걸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이 위험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다 해도 경종을 울려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전환길 강사님도 이야기하고 조금 아까 봤던 그 똑똑한 그 젊은 청년도 이야기하고 다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나 그의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은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일단은 나라를 살려야 돼요. 나라를 정상궤도, 정상궤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 이 민주주의 체도 이 위에 올려놓고 그 뒤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그 다음에 전환길 등 정말 목숨을 내건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는 거,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그런 징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동시에 이것 때문에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면서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공산주의 이거 붉은 영, 이 사탄 마귀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먹어 삼키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시간이 되고 또 집회가 열리면 가까운 그런 광장에 같이 나가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요새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다 있으니까 SNS 돌리고 주변에 있는 무지한 국민들, 그렇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 개봉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정상궤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혼신의 힘을 같이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속박에 갇혀있는 이런 상태를 풀어줘서 그때 쓰는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예요. 리버티, 해방의 자유를 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여러 종류의 그런 속박이 있어요. 이 속박을 어떻게 하든지 부수고 인간에게 역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역시 해방의 자유를 가져다 줄 이와 같은 책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일로 바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조그만 거에 이렇게 메모리 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큰 스케일로 이제 한번 가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왜 악이 존재할까? 그렇죠? 악이 존재할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그 다음에 또 뭐 한 명이 뭐 추가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은혁, 이름도 마가 돼가지고 조금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뭐 정정미 등 최고의 이런 엘리트, 우리나라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자, 이 특징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좌익이 돼요. 참 묘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깨끗하니까 어떻게든 내 힘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악을 다 척결해서 유토피아를 한번 건설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이게 인류 역사에 6천년 동안에 사탄 마귀가 인간을 세뇌시켜서 특별히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을 세뇌시켜서 그래서 생긴 그런 결과예요. 우리 보수 아니면 그냥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사람은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데서 시작이 돼야 그래야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깨끗하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은 결국은 좌익이 돼서 나라를 공산당에게 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창세기 1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전 우주 공간에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 짐승이든지 식물이든지 물고기든지 그리고 인간까지 창조하신 6일 창조의 이 기사가 하나님 지금의 24시간의 하루를 6번 사용하셔서 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매우 좋았다 그랬어요. 영어로 very good,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good, 좋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치리할 그러한 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그런 내용이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가서 보시면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자, 지금은 과일, 나무의 과일을 먹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거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의 제약을 뒀어요. 모든 거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고 단 하나의 제약을 뒀어요. 그건 뭐냐?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너의 행복이 된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그 울타리 안에 거해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해도 좋은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만든 모든 거, 내가 뭐라 그랬냐? 너무 좋다 그러지 않았냐? 선하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서 행복을 누려라. 다만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배반하거나 대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분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 바운더리 안에 너를 만든 창조자, 이 주인이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이 법 안에, 내 명령 안에 거해야 너희가 행복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는 무엇을 해도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자유 선포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과 이런 그 인간의 창조 이전에 성경 가서 보면 영원한 시점 어느 때에 사탄 마귀가 자기의 쫄개들 천상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 반역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다. 아주 그럴듯하게 정말 사람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간교한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하나님 말씀만 마음대로 바꾸고 해서 무시하게 하고는 결국 뭘 요구하는 거냐? 하나님의 울타리를 부수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부숴라. 선악과 먹어라. 3장 5절. 그러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자들이 될 거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좌익들의 문제가 뭐예요? 본인들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사람마다 다 각자가 정해놓은 그런 룰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 이야기할 때 이 아담과 이브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그 일,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그 일, 그 이후로 곧바로 다음 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살인, 사람을 죽인다는 게 곧바로 죄악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살인이 생기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이후로 1500년쯤 지나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하다. 10절 가서 보면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인류와 함께 더 이상 하나님이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를 보내서 의로운 자들 8명을 제외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한 500년쯤 지나서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한 2000년쯤 시점에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퍼져나간 그런 내용이 10장, 1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내는 그런 한 민족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 그게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돼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을 부른 내용이 창세기 이제 12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하나 낳은 게 이삭인데, 이삭이 또 지금 낳는데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12명이 이제 돼서, 그 12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아내들 다 포함해서 70명을 이집트 땅으로 내려보내서 약 400년 동안 거기 거하면서 한 200만, 300만 명이 되는 이와 같은 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형성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이 민족,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민족, 이들을 가나안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한 저 땅, 저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해서 이집트 탈출,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 대탈출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어디를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기슭에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여기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때예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9장 이제 가서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 셋째 달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가서 보니까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내 선민으로 삼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돼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역할한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듯이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 간에 너를 제사장 왕국으로 만들어서 모든 민족들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특별한 지위를 주겠다. 거룩한 민족이 되게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가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런 민족이 되고 싶으냐 되고 싶지 않으냐 한번 물어보고 오라 그래요. 물어봐라 한번. 그냥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19장 8절에 백성이,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모든 복, 이런 거 말 그대로 이제 메시아 왕국, 메시아를 출산,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16절 가면 셋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데,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그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온 백성이 모세를 포함해서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엄청난 그런 광경,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온 백성이 떠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생겨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19장 20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소위 십계명의 그 말씀을 받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 가지 명령,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열 가지 명령을 주세요. 그 열 가지 명령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 가지 명령,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 사람들은 상대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주세요. 이거는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개 이제 십계명을 공부하거나 십계명을 보려고 하면 3절부터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갖고 그래갖고 맨 밑에 17절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이렇게 해서 탐욕의 죄까지 나오는 10가지 하나님에 대한 거, 이런 수직적인 관계 4개, 인간 수평적인 관계, 관계 6가지, 이걸 이제 요약한 게 이제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서도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고 합니다. 어느 때 이제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이제 가르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 명령, 그 10가지 명령 우리가 읽어요. 자, 근데 그 읽으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 명령들보다 그 명령들을 주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명령들을 주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명령들을 도대체 주는 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그 석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십계명의 도입부예요. 이 명령들을 주시면서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법을 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나는 주, 주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LORD가 대문자로 지금 돼 있어요. 개역성경 이거를 여호와라고 번역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는 여호와라고 읽었지만 밖으로 발음할 때는 아도나이 해서 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성경들이 여호와라고 돼 있는 이 히브리어를 다 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도 다 주로 돼 있어요. 자,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석박의 집에서 끄집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자다. 나를 만든 존재가 없다. 영원 전부터 앞으로 다가올 영원까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 그래서 영어로는 Lord, L-O-R-D, 주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나온다. 이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는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 이건 다 창조가 된 것, 내가 만든 건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모르긴 해도 한 200만, 300만이 됐을 텐데 이걸 전체를 뭉뚱그려갖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기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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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뭉뚱그려서 뭐 한국 사람 전체가 다 심판을 받고 미국 사람 전체가 다 심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회개보고 하는 그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개별적으로 너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근데 이집트 땅이 어떤 데냐. 너를 속박해서 가두고 못 살게 굴고 노예살이하게 만든 그 땅 아니냐. 그렇죠? 그 속박의 집에서 너를 빼내서 구출하는 구원자다. 다시 말씀드려요. 속박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얻는 자유는 리버티, 리버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는 그런 구원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너에게 자유를 주는 존재라는 걸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열 가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20장 2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 번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자유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즉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 인간 모두를 노예 생활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거나 해방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원래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프리덤을 주셨고 근데 프리덤 줬는데 속박에 갇혔어요. 본디지에 그거를 풀어서 꺼내서 해방의 자유를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속박에서 풀어주는 그 자유를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해방자 또 구원자 하나님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 그 의무는 바로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열 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그 열 가지 명령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기 나와 있는 열 가지 절대적인 법을 지키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 명령들 열 가지를 지키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딱 예수님이 둘로 요약을 해줬어요.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말씀, 율법이 600여 가지가 넘는데 이 모든 걸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절대적인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명령들 10개를 지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은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내서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 이것이 프리덤이 됐든 아니면 리버티가 됐든 이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천부적인 인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어떤 인간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 이 땅에 있을 모든 국가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도입부에서 나는 온 세상을 만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살아라 하는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선언하신 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사람들의 그 속박에서 빼내서 해방의 자유를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그래서 이 해방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열 가지 명령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자유를 주셨고 인간이 속박의 노예가 되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프리덤도 주시고 리버티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의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를 만든 존재,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항상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속박에서 빼내시는 분이에요. 해방의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속박에서 빼내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미국을 세운 이런 분들을 우리가 건국의 아버지, 파운딩 파더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을 세우면서 가졌던 총체적인 견해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되길 원하신다. 이게 미국을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그거를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약 5800년쯤 지나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그걸 규정을 하게 된 거야.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로운 존재. 그 이후에 미국의 헌법이 나온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 헌법에는 항상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로운 존재. 하나님,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를 만드셨고, 속박에 갇히니까 또 하나님이 해방의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 따르며 자유로운 그런 인간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삶에서 자유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을 개정하겠다 해서 뭘 다 뺐어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다 뺐잖아요. 여러분,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가 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앞에 자유가 붙어야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프리덤과 리버티를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독립혁명의 상징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유의 종, 자유의 종 이름이 리버티 벨이에요. 리버티. 영국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해방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리버티 벨을 만들었어요. 그 리버티 벨에 성경 구절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자꾸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 노예가 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해방의 자유를 주지 않으면 영원토록 노예가 되니까 50년마다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희년이라고 하는, 주빌리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요. 8절에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이므로 7 안식년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된다. 49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는 50번째 되는 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 전역에서 온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선포해라. 노예로 살았는데 이젠 풀려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노예가 아니라 풀려나는 겁니다. 해방의 자유를 선포해라. 리버티를 선포해라. 그것은 너에게 희년 즐거운 해가 되리니 너희 각 사람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속박에서 벗어나서 다시 50년이 되면 누구나 다 다시 자유인이 되는 이와 같은 룰을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제퍼슨 메모리얼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시에 해방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라이프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리버티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됐고 그 이후에 온 세상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기초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속박 가운데 갇히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선사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속박하는 건 마귀고, 그렇죠? 그 마귀의 속박에서 인간을 구출해서 어떻게든지 인간에게 이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모세의 율법 이후에 한 1500년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4장 1절에서 13절 나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났던 나사렛이란 그런 마을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읽는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내용이 4장 18절 그 다음에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선언문이야. 이게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 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게 뭐 희년,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해, 그렇죠? 이 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속박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을 빼내서 인간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명 선언문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1절에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에게 성취가 됐다, 너희 귀에 성취가 됐다, 내가 이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바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뭐하러 왔어요? 해방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등장을 했어요. 온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난 게 사도행전 9장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다마스쿠스 그 도상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 선언문을 또 줍니다. 너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내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 선언문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26장 14절에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울아 사울아 어째야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 자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해 너를 사역자, 나를 위해서 일하는 종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자, 드디어 이제 사명을 줍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지금 사탄 마귀의 속박에 갇혀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나님 주시는 영원무궁한 상속유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거를 선포하러 다니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미신과 무지와 마귀와 이런 그 속박에서 사람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고, 그래서 영원토록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선포해서 그것이 지금 돌아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까지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렇죠? 해방의 자유를 제공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믿음 체계예요. 해방의 자유, 속박에 갇힌 거, 이거를 벗어나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인간을 얽어매기는 속박이 어떤 것이 있냐? 성경 가서 보니까 죄의 속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목적이 뭐예요? 죄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열 가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사탄 마귀의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 하나님 없이 내가 뭔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진화론. 여러분,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그냥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허황된 거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열역학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열역학의 일법칙이 뭘 얘기해요? 물질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어디서 그냥 어디서 생겨나요, 여러분? 보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진화론이 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인데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두 번째 죄가 뭐냐? 탐욕.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탐욕. 예.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그 위에 두고 그거를 우상처럼 여기며 경배하는 거. 간음, 도둑질, 살인, 거기 나와 있는 그 십계명의 모든 그런 명령들,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명령을 주시며 내 이웃의 어떤 것이든 탐내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탐욕이 지나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자유를 누르게 돼요. 평등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모두가 똑같아야 되니까 무법으로 남의 것을 탈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이런 일을 부추기는 자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와 그의 쫄개 마귀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성경이 부정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라고 이런 자들이 이런 일을 부추기고 있어서 사람들이 죄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의 속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다 뭐다 다 만들어갖고 천주교다 해서 어떤 걸 추구해요? 열심히 선한 행위하고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고 십일조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교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영어로 너무 프레셔스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그걸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그런 거 영원토록 사는 거를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만든 창조자, 내가 너를 만든 주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내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입혀주는 의, righteousness를 통해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일이 생길 거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구약시대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종교의 속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이거 하고, 목사가 저거 하라면 구원받는 줄 이거 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고 제물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이러면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이스라엘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워. 주일 성수했다, 십일조를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켜서 그렇게 한번 구원 받을 줄로 착각을 한다. 그래서 바울이 딱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 죄병을 치료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건데 이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럼 중세 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속박 가운데서 구원 받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지금도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국가들 한번 가서 보세요. 다 종교의 속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 내가 신이라고 믿는다, 이거 역시 뭐예요? 그 종교의 속박에 지금 갇혀있는 겁니다. 이런 종교의 속박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지옥의 속박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속박 가운데 눌려 살면은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의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죽으면 그러면 그 죄값이 뭐냐? 죄의 대가가 뭐냐? 사망인데 여기 나온 사망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불호수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그들의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고통을 받는 이런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갇히는 게 영원무궁한 속박이 되는 거예요. 영원무궁한 속박.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 죄와 사망과 종교와 지옥과 마귀 사탄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풀어줘서 영원히 이 사람들이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러 돌아다닌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그래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몇십 년 살았는데, 즐겁게 살았는데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지옥의 그 불 속에서 살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 불멸의 존재인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인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 이 우주 공간 전체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한 가지 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영원토록 죄와 사망과 종교와 마귀와 지옥불의 이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가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유명한 말씀 주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고 신뢰한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해서 지옥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영원토록 해방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해방의 자유를 얻고 영원무궁토록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 영원토록 해방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시고 해방의 자유를 강조하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오늘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지옥에 가면 큰일 납니다. 지옥에 가면 큰일 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된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해방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해방의 자유를 갖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해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 책임,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것 중에는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가장 부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이 가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그 자유가 공동체의 선을 이루도록 규정하는 법과 질서를 포함하고 있어요. 방종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사람의 이런 권리를 인정하는 모든 것이 법을 통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체제예요. 이것이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면 가서 보면 자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다시 누가 와서 공산주의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노예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한 이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북한 등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번영과 창의성.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국가는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낼수록 그렇죠,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나라 가운데 그래도 성경에 가장 부합한 그런 나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미국이잖아요. 왜 미국이 잘 사냐? 다른 거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가장 자유로운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니까 온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모든 기술이 다 미국에서 나오고 그래서 미국이 온 세상에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법치와 정의의 실현.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그걸 법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법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주실 때에도 재판관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라고 하나님이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판단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일제 식민지시대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다 꿈이 뭐냐? 나도 좀 잘 살고 싶다. 양반들한테 고생당하고 지주들에게 이제 고생당하고 압제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다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거 하니까 선동에 약한 거예요. 이게 그냥 유전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유전자를 통해서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평등하게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선동에 다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건 마귀의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다 잘 살 수 있게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인데 구소련, 중공, 캄보디아, 베트남,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북한인데 다 평등하죠? 김정은이 빼고. 어떻게 평등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걸로 평등하잖아요. 제일 못 사는 걸로. 그렇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자유주의자, 크리스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로도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 나라, 이거를 전교조 포함해서 많은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이걸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서 몇십 년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말 그대로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군대를 장악하고 행정부에 이런 여러 부분들을 다 장악해서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시점에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8명인데 3명이 반대한민국 세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마시까지 이제 이번 주에 혹시 더해지면 4명이, 여러분 9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한민국 세력이에요.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는데 예, 중국에 무슨 돈을 받든지 중국에 영향을 받든지 뭐 이렇게 갖고 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한 자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200명이 지금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해방의 자유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공산주의 독재 체제하에서 비열한 자들의 치리를 받으며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전환기 씨가 들고 나오는 표어가 있잖아요. 플라톤의 국가라고 한 책을 봐라. 거기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정치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을 두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거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저질하고 비열한 그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나라를 빼앗아서 중국에 갖다 바치고 하면 그런 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해방의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자들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치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도구예요. 교육, 복지, 경제, 환경, 심지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포함한 모든 삶의 이슈, 현안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자유가 되기 때문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유가 다 정치에 의해서 그래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고 이 사람들이 친중 세력인지 그래서 독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잘 보고 투표해야 될 그런 의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걸 다 끝내면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는 정치를 바라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투표하고 대한민국 세력에 투표해야지 반대한민국 세력에 투표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 행위에 대해서 반대한민국 세력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세력에게 투표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투표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이 저질의 반대한민국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은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뭘 지켜야 되냐? 해방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느냐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가느냐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 세상에 빛이 되고 부패하는 이런 세상에 이 소금이 돼서 부패를 막아줄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래서 사람들 계몽을 하고 어떻게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그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대기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 그러니까 뒤로 쓰러지고 이런 거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 기독교인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